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저의 말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심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배를 예배되게 할 터인데, 지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오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몇 가지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레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사명으로서의 직장생활, 그래서 직장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는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선한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한 마을은 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악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선을 보고 배우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악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원래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두 마을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악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 하시려고 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이들 가운데 혹은 책망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부족하시다라고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누군가 이 일을 같이 도와주길 바라십니다. 누가? 이 선한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악한 마을로 이주를 좀 해줘서,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좀 감화되어서, 원래 이 악한 게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아,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감동되게 해서 이 안에서 선한 흐름들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을 도우신 일에 동참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세상은 선교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기는 곳이죠. 세상은 원래 더 괜찮은 곳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세상에 좀 더 잘 알면 세상이 좀 더 괜찮은 곳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가능성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에 안타까워하시고 누군간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세상은 선교지이고 우리는 선교사인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보는 세 번째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너무 예전에 전통교회 다니실 때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너무 직장은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가 있죠. 그렇죠. 너무 세 번째 관점으로만 이야기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이거 동의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약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다닌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안 들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뭐예요? 직장은 직장의 30%는 먹고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먹고 살길 바라세요. 그렇죠. 이게 직장의 30%라고. 직장은 단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의 30%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의미 있는 거여야 돼요. 나쁜 거 아니고.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걸 하고 하고자 하는 보람 일을 하고 그다음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게 직장의 30%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치? 나머지 직장의 40%는. 나머지 직장의 40%는 선한 마을에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 악한 마을에 살 수 있는 공간에 와서 이것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것이 직장의 나머지 30%의 40%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까요? 30%, 40%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이쪽에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수준이 높고 우리가 충분히 협조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어떻게 배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수준이 높고 우리가 협조적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직장을 어떻게 배분하실까? 여러분들 다 너 뭐 하고 싶어? 너 뭐 할 때 재밌어? 아 그래 그럼 너 그거 해. 아 그거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그래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 이렇게 직장을 배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마을 하나하나에 한 명씩 보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재벌들만 모여있는 악한 마을이 있네. 얘들은 돈은 많지만 너무 악하다. 선한 CEO, 신앙 있는 CEO를 하나 만들어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하나님 그런 생각 하시겠죠? 기대가 생겨봐? 하시겠죠. 여기 전문직들만 모여있는데 이 마을이 악한 마을이네. 내가 선한 전문직을 만들어 거기 한 명 갖다 놔야겠다. 그 생각하시겠죠. 아 여기 대기업인데 너무 악하네. 내가 선한 사람 몇 명 여기 보내서 여기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겠죠. 아 여기 중소기업인데 좀 악하네. 내가 여기에 좀 건실한 신실한 애 몇 명 보내서 여기 변화시키고 싶다. 아 여기 비정규직 좀 어려운 직장인데 여기 악하네. 내가 좀 비정규직 몇 명 선한 비정규직 몇 명을 여기다 갖다 보내야겠다. 아 여기 진짜 약간 실직자 집단인데 좀 악하네. 여기 내가 선한 실직자. 내가 실직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 보내고 싶으시겠죠. 아 여기 노숙하시는 분들인데 다 악하네. 그게 사역으로 고쳐질까요? 아 얘 중에 정말 신실한 노숙자를 한두 명 만들어서 그 사람을 현장 요양을 만들어야겠다. 여기 일본 사람들은 모이는데 여기 좀 악하네. 일본에 몇 명 보내야겠다. 아, 이란 사람들은 모이는데 악하네. 여기 몇 명 보내야겠다. 아프리카 모이는데 악하네. 여기 몇 명 보내야겠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직장 배치에 정권을 주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걸? 우리가 수준이 되고 우리가 협조적이면요. 이게 하나님의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40%예요. 그런데 그걸로 먼저 의사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려고 고민하실 거고 그 와중에 내가 잘하는 은사와 내가 좋아하는 재질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특별히 이런 쪽을 좀 더 하려고 하시는 거지 배치는 일단 그렇게 시작하실 거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의 40%.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건 빛이 뭐예요? 선교사 오늘 본문 좀 선교 관련된 본문을 쭉 봅시다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본문을 짜지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렇죠? 그럼 빛이라고 해요. 빛이 뭡니까? 빛은 비춰지면 밝아지죠. 여기 꺼보세요. 여기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켜보세요. 그럼 밝아지죠. 그럼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뭘 변화시키지 않아요. 빛은 밝기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그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쁜 사람들께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선한 사람이 한 명 딱 들어와서 선한 말을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선한 삶을 살잖아? 그럼 나머지들이 위축된다고. 아 저게 되는구나 약간. 그래 저게 맞긴 하지. 근데 진짜 되네. 그렇죠? 거기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 돼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소금이라고 하죠. 빛은 정의이고 소금은 사랑이죠. 소금이 뭡니까?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첫 번째는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아들어간다는 거 시적 이미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녹아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상대방에게 스며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공감이죠. 수용이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스며들잖아요. 그 사람을 수용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녹아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요 지켜지고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금의 기능이 두 개죠. 뭐예요?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낸다는 거. 그렇죠? 어떤 친구 연애 안 하는 친구가 좋은 연애를 해. 그럼 이 사람이 어때? 밝아지죠. 그리고 원래 좋았던 기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 어디 가서 다 계속 평가만 받고 사랑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부패하죠. 원래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죠. 그렇죠? 맛이 안 나죠. 그렇죠? 원하죠. 그럼 소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어갈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지켜내고 그 사람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선교의 첫 번째예요. 내가 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맞고 그게 좋고 그게 나니까. 근데 내가 그런 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가잖아요. 내가 빛과 소금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날 와 이걸 얘를 어디를 보내야 돼? 막 너무 좋아. 왜? 보내면 거기가 변화될 테니까. 거기만 보내면 거기가 지켜질 테니까. 얘를 어디를 보내야 돼? 그럼 하나님 어디를 우선순위로 정하실까? 제일 악한 마을을 찾으시겠죠. 거기 얘를 드러내서 얘가 이렇게 변화시키겠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향기, 이 향기의 이미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향기는요, 보이지 않는데 선명하게 그 실체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향기는요, 때로는 보고 듣는 것보다 선명히 그 실체가 탁 와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옆에 타신 여자분 향수가 뭔지 너무 좋아. 막 물어보고 싶어. 어디 것이냐고. 하나 사서 집에 놓고 나 혼자 좀 맡게. 향기가 되게 임팩트 있게 오잖아요. 존재감 있게 딱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남자분이 되게 나한테 너무 좋아하는 향수 딱 뿌리고 가면 정말 확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봐서 깜짝 놀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죠? 향기 자체가 좀 임팩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향기가 뭐예요? 우리가 향기라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은 임팩트가 그 사람한테 딱 느껴진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단지 선하고 단지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기도 한 빛과 소금은 일반적으로도 좋은 사람이기도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의 저 변화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아내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남편분이 이 아내가 예배 빠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그래서 예배 빠지려고 하면 막 자기가 태워서 여기 앞까지 갖다 줘. 그러니까 애를 갖다 놔. 막 예배 꼭 드리라고 그래. 왜? 그래서 향기가 느껴지거든. 얘가 예배 안 갔다 오면 그렇게 짜증을 낸대요. 근데 예배만 갔다 오면 얘가 이렇게 부드러워진대. 그래서 아 예배를 꼭 드려야 해서 난 안 믿지만 넌 꼭 믿어라. 그런 게 향기예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 안에서 은혜가 작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향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 거 세 가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교죠. 존재론적인 선교는 수동적인 선교예요. 그냥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향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에 세 가지는. 그렇죠? 그냥 나라는 사람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르게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자연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지, 그치? 예?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남의 숨이 추구한 방이 앞쪽이죠. 엄청 수동적인 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내가 좋은 사람 하나에 맞아서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서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거, 이게 수동적 성교고. 하지만 성교는 수동적 성교만 얘기해요. 여러분, 수동적 성교가 맞고 적극적 응용 성교가 틀리다는 이 문법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성교는 고쳐야지. 성교는 능동적 성교도 되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거부감 느끼죠. 왜? 거부낙견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거부감은요, 무례하고 비효율적인 마케팅적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전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부감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한국식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냥 무례하고, 그쵸? 무례하고 효과도 없는 마케팅적인 접근 방식. 저 사람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여야겠다. 결국은 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을, 이 마케팅을 전도법이란 말로 포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고, 그걸 싫어하는 거고.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어서 내가 정말 감동받은 영화 소개하듯이, 맛집 소개하듯이. 여러분 제가 서강대 앞에 있는 돈가스집이 있는데 아세요? 제가 유진이에게 거기를 전도당해서 제가 내가 그걸 전도받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몰라. 내가 지지난주에 저의 아들을 데리고 서강대 앞까지 가서 그걸 먹었어요. 또 계속 전했죠. 맛있지? 맛있대. 또 전도할 거예요. 또 이제 애가 맛있다니까 이제 와이프도 한번 데려가서 그걸 먹여야죠. 그렇죠? 제가 윤영이도 한번 데려가서 제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거.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이 편견이 있어서, 저도 편견이 있었거든요. 전 돈가스를 싫어하거든요, 사실. 근데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처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지. 깜짝 놀랐잖아. 지금도 전도하고 있네. 여러분 어딘지 궁금하죠?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달하고, 이 사람도 어느 지점에서 그게 정말 좋아서 나한테 고마워하는 그 성교적 확장, 이 사역적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보이세요? 어디서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직장이? 아니에요. 날 늑대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 나한테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누구한테는 좋아? 하나님한테 좋고 저 사람들한테 좋은 거야. 그렇죠?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첫 번째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게 30%. 우리의 직장은 두 번째 보람 있는 것이에요. 그게 30%. 우리의 직장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는 선교지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기대 거기 두시는 거라고. 그게 40%.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직장을 선교지로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직장을 100% 선교지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선교사의 수준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포인트 아시겠어요? 내가 그 레벨이 아닌데 내가 그 선교적 구도만 가지고 내 직장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스꽝스러운 우월의식이 발생해요. 이게 선교단체에서 막 선교적 열정으로 막 훈련받은 애가 직장에 딱 취업해. 취업하는데 무슨 마음이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내가 선교지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가. 근데 얘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향기조차 아니야. 남들이 볼 땐 이 사람이 의롭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이 안에 은혜가 작동하는 게 보이지도 않아. 그 레벨이 아니야. 내 선교적 마인드만 딱 장착했어. 그리고는 들어가서 내가 선교적 마인드로 왔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여? 미개해 보이잖아. 악한 곳이라고, 악한 말이라고 규정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직장에서 하는 되게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계속 딴지 걸어. 그건 왜 저렇게? 그건 왜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야? 아니야. 제 기준이야. 근데 이제 막 들어와서 일도 잘 못해. 그러면서 막 자기 고집만 막 세.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래서 욕먹이면 의에 의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교회에 가서 나눔해.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일의 실제가 뭐예요? 이 일의 실제가 고집스럽고 딱딱한 애를, 이 애를 이 조직이 인내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회가 얘를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선교적 마인드만 장착하고 왔어 지금. 그래서 딱 왔더니 여기 있는 회사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장착한 순간 이들은 뭐야? 다 죄인이지. 나쁜 사람. 세상 사람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딱 왔어. 그랬더니 어떡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교제할 마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마음 닫아요. 내가 이 사람들인데 전도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식적 예의를 갖추기 시작하죠. 과도한 친절.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약간 영업사원 기분이죠. 아니 직장 동료인데 진심을 나누질 않아. 아, 누구 욕은 절대 안 해. 막 아, 아니 뭐 좀 그렇고 되게 이쁜 말만 해. 근데 하는 짓은 막 지껏 다 챙겨. 근데 막 말은 엄청 이쁘게. 그럼 진정성 있는 교제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안 열고 자기 평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막상 교회 가서 순모임 가면 막 지상한 사람을 욕 다 하면서 회사에서는 아니요 다 그분들의 입장이 있으시겠죠 막 이런. 그래서 자기가 뭐 선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사랑만 그렇다고 착각하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한 그게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 이슈에 대한 지금 초선 남의성 교회는 이런 오해로 말미암은 파생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수준이 돼야 선교를 하는 거지. 수준이 돼야. 내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향기도 아닌데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막 그 말씀을 붙잡아? 앞에 세 개가 돼야 수동적인 게 되는 사람이 적극적인 걸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면 막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볼 때 제 수준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상을 보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인데 늑대 몇 마리 발라먹을 수 있는 양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 너 가서 와, 네가 헤쳐먹을 늑대가 열 마리고 막 네가 세상을 바꾸겠구나. 근데 내가 여러분들 볼 때 지금 한 40%는 어때요? 40%는 잡혀서 내보내면 잡혀먹을 양이야. 여기 계세요. 변화시키기는커녕 변화되기 십상이니까. 전도하기는커녕 전도돼서 오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세상에 전도돼 갖고 막 여기 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나한테 설득하고 막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전도 좀 하지 마. 이렇게 개종을 시키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여기 있어요. 그것 좀 보지 마. 듣지 말고. 울타리에 갇혀 계세요. 나머지 한 40%는 여러분들이 무슨 양입니까? 늑대지. 응? 지 이익밖에 관심 없고 남 잡아먹으면서 저 사람 못하면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이 될까? 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딱 내 입장에 서서 세상을. 여러분 그걸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예요. 세상에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늑대니까. 그래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들 좀 잡아먹지 말고 여기 좀 갇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를 장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선교적 구도를 갖고 오시려면 내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교에 대한 지향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생각해요. 직장을 바라볼 때. 내 사회와 현장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내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교 관점을 빼고 바라봐. 그럼 뭐만 남아? 첫 번째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 보람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어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것밖에 안 남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세 번째로 배제했으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정의가 되죠. 기준이 되죠. 그럼 이 기준 갖고 누구한테 따져?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내가 재미있는 거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왜 안 해줘요? 그게 정의로운 건데. 이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앞단의 오해보다 뒷단의 오해가 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정의다라는 그 공의를 들고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돼봐요. 얘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일도 관심이 없어. 지금 하나님은 세상이 안타까우신데 지금 세상이 약한 마을이 안타깝고 이 어려운 마을이 심령이 가난한 마을인데 안타까우신데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에는 전혀 일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일도 관심 없고 전혀 참여도 안 하면서 왜 자기 관심사에 100%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100%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난리야. 여러분 여기 참여를 안 할 거면 하나님 그쪽 일 때문에 바쁘신 거 제가 알긴 아는데 하나님 바쁘세요? 많이 바쁘세요? 아 근데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분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도 바라시잖아요. 혹은 하나님 저기 이게 하나님 이거 안 바란 거 아닌데 저는 이걸 좀 바라서 이거 좀 어떻게 이번에 도와주실 수 없을까? 막 이렇게 와야지 정상이지. 이렇게 와야 정상이지. 완전 무슨 뒤통수 때리면서 하나님 뭐 하냐고 막. 하나님 뭐 하긴 하나님 세상 변화시킨다 지금. 하나님 진짜 세상 변화시킨다. 영혼 구원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영혼 구원하지 말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줄 고민할까?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여러분. 이게 3분의 1로 바라보고 대화가 돼야 돼요. 3분의 1로 바라보고 대화가 돼야 돼. 내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 동시에 보람 있는 문제인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그 세 가지 관점을 공의로 세우고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는 두 가지만 보고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은 세 가지 기준을 세우고 대화가 되니까 이 대화가 완전 엉켜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오해를 하는 사람의 신앙 성장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차라리 첫 번째 오해가 나요. 첫 번째 오해가 나요. 뭐가 나요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어설픈 우월의식에 빠져서 회사에서 뭐 지가 제일 맞는 줄 알고 어? 완고하게 굴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도 문제지. 아, 그래도 문제지. 근데 다른 애 그런 건 아예 관심도 없어. 세상에 맡기는 건 얘는 관심이나 있잖아. 다른 사람 이런 거 아예 관심 없어. 전도 이런 거 관심 없어. 선교 관심 없어. 남들한테 관심 없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욕하고 세상 욕하고 그러고 있어. 누가 나? 어떤 인간이 더 성숙한 인간이야? 이건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 오해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일터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의 설교를 다시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이 2번 3번만 갖고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 1번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희소성 문제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럼 1번 설교 없이 2번 설교 설교 가지 마세요. 일단 일을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잘 먹고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일이라는 건 보람 있으려고 하는 건 일이잖아요. 일은 인과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의미한 거라면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과잖아요. 보람 있는 결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2번이에요. 하지만 3번은요. 1번 2번과 상관없이 악한 곳에 내가 가서 나는 불편할지라도 내 곳을 변화시키고 거기 서 있는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이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 당장 내일부터 선교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수준이 아니시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죠. 준비. 하나님 내가 지금은 선교의 역량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1, 2번에 일단 집중하는 삶을 살지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나갈게요.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위치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져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아니고 상당수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들도 있어요. 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의 위치는 여기예요. 어떤 준비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준비하는 자리.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고 싶으세요? 영어 단어 외우십시오. 세상을 좀 더 나아지는 곳을 만드는 선교적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영어 단어 먼저 외우세요.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게 되고 싶어. 선교사가 되고 싶어. 내가 세상을 벽화시키는 성교적 삶을 살고 싶어. 나 그렇게 살겠어 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를 보면서 뭐 성경학부 같은 데 한번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준비가. 준비를 해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영역을 무시하고 1번, 2영 영역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1번, 2번 영역을 내가 집중하고 살아갈 때라도 세 번째 영역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오늘 했던 본문이 그 준비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준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내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성경 꺼내지도 마요. 첫 번째 뭡니까? 빛이어야 돼요. 빛이란 게 뭐예요? 뭐가 맞는지 아셔야 돼요. 뭐가 맞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신념대로 하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냥 고집 세고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 빛 아니죠. 본인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따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사실 좋은 기준이나 좋은 행동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어 외우는 것 같이 지겨운 과정이고요. 그렇죠. 문장을 계속 듣는 리스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뭐가 하는지 알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해요.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랑 틀린 걸 봤을 때의 감정이랑 같아요. 그렇죠? 틀린 걸 들어도 왜 저래? 라는 감정이 들죠.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라고. 근데 어려운 걸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야. 멍청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인지를 해버려요. 그냥. 그럼 이 사람 앞에 어려운 게 있어? 없지. 어려운 건 다 틀린 거니까. 그럼 내가 엄청 똑똑하게 느껴져.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단순화예요. 내가 어려운 건 내가 이해 못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게 내가 이해 못하는 대상이 때문에 내 생각의 영역을 아예 확장해야 되거든요. 아예 내가 모르는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이걸 확장해야 내가 새로운 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나타나도 내 익숙한 언어에 때려 넣는다 그냥.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대상을 내게 익숙한 언어로 때려 넣잖아요. 그럼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단순화되죠. 그럼 별게 아닌 거 되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죠. 그럼 자기 세상은 제일 똑똑한 거야. 똑똑한 사람은. 내가 이건 이만큼 아는데 이건 이만큼 모른다는 영역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건 이렇지만 꼭 이런 측면만 있지 않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그 영역이 채워지겠지.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랑 멈춰졌던 시기를. 근데 멈춰졌던 시기하고 요즘은 훨씬 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끝도 없지. 미안. 빛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만 얘기한다니까 오늘은 빛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을 실천해야 되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실천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알고 빛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돼요. 하면 그 다음은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어야 돼요. 따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기만 하는 사람은 지키지도 않고 변화지게도 못합니다. 그렇죠. 스며들지 않는 진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럼 따뜻해야 돼요. 내가 맞는 말만 막 한다? 난 똑바로 살면 너 왜 똑바로 못 사냐? 나 이렇게 똑바로 사는데 나 이렇게 똑똑한데 너 왜 알아듣지 못하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어떤 지혜와 지식을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소금 없는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가 없어요 아직은. 이 두 가지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향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빛과 소금됨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 여러분 사역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그렇죠? 이게 사역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역의 프랙티컬은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역할을 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실천. 그게 사역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과정이 하나씩 준비되어야 돼요. 이 모든 정과정을 싹 무시하고 아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는 건 나는 아닌 것 같고 오케이 그 말 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전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변화되길 소원하고 간절한데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가능한 거지. 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무식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지. 최소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안 하잖아.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별로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그러지 않아요? 막 뭔가 같이 고민하면 참여하는 사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기분 안 나빠요. 근데 관심도 없으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봐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하고 지나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칼 맞아 죽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뿌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캐톨릭은요. 여러분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가져가시죠 합정도. 합정도 5번 출구 아니라 다른 출구로 나가시면요. 절두산이 나와요.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왜 그 절두산이에요. 캐톨릭 신자들 목을 거기서 하도 따가지고 거기가 절두산이에요. 이제 이름이. 그래서 성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어떻게 감히 무식한 선교와 무식한 전도를 비웃습니까? 그렇죠.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프랙티컬하게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여러분 일단 빛과 소금부터 대보자고. 그렇지? 그냥 우리가 적극적인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순교의 모토는요. 적극적인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준 낮은 걸 인정하고 소극적인 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향기도 안 나는 게 전도로 돌아다니면 하나님께 해가 되니까 늑대가 늑대답으로 잡으러 다니잖아요 사실. 응? 그럼 보면 이게 그냥 얘는 기독교인 늑대고 얘는 세속주의 늑대지 가지고 같은 늑대야. 그냥 늑대가 늑대 잡으러 잡는 거야. 어느 때에 속하느냐 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예요? 이런 성숙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해들에서 좀 벗어나기를 좋겠다는 생각에 오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어떤 오해가 여러분들 거의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선교적 오해, 극단적 선교의 오해를 갖고 계십니까? 선교의 구도만 갖고 온 오해? 여러분의 개인 성장에 상관없이 내가 선교적 일에 헌신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식적인 혹은 내가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바르세요?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은혜와 신앙이 없는 게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안타까움이라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좀 풀어주고 싶은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죠. 그렇죠? 그 반대 오해에서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 선교는 뭐 전도는 요즘 같은 여러분 그렇게 선교는 전도는 무시한 여러분들 뿌리가 뭔 줄 알아요?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예요.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자꾸 세속주의 사고방식을 교회 전도하지 마세요. 그 다원주의를 가지고 무식하게 나가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거. 어디서 약을 팔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오해에 빠지겠습니까? 나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서 겸손하게 차곡차곡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잘못됐거나 안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저건 늑대랑 싸우는 거잖아. 마무리. 두 가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 지금 선교사 수준이 아니신 늑대이신 분들. 여기 늑대들 계시죠? 늑대이신 분들. 아직 변화되셔야 된다. 아직 늑대이신 분들 계세요. 변화만 된 양분들. 세상 나가면 금방 또 다시 늑대로 변화되실 양 같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꿈꾸면서 단어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역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아, 내가 직장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언젠가는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수준이 아니어서 난 단어 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준다고 짜증내는 상황이 와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영역을 갖고 계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어느 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교적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점에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진리를 배우는 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성교적 삶을 준비하는 걸 수 있어요. 그게 1단계잖아요. 그것부터 하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게 좀 되셨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이 성교적 영역을 내 마음속에 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그것들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까지 제 모든 얘기를 안 들어오셔도 되셨던 이미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몇몇 분들은 현장에서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따뜻하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거기 살고 계셔서 요즘에 그 영역에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측면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 지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픔을 너무 많이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교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건 뭐예요? 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보세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동료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 바쁘세요. 저 힘든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알겠는데 이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야곱의 기도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보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동역자의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 일을 같이 해요. 좋은 결과를 내요, 하나님. 동역자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죠. 이 전적 지원, 이 선교적 삶을 삶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지금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조차고 이러는 건데 다 하나님조차고 내가 이러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 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해? 그런데 은사를 안 주면 어떡해? 그런데 은혜를 안 주면 어떡해? 그런데 기초생활이 안 되게 하면 어떡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내 삶을 지금 드려서 이 악한 말에서 내가 견뎌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안 돌보시면 어떡해요 주님? 나를 돌보셔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 주무십니까? 뭐하십니까? 뭐하십니까? 완전 싸가지 없는 기도는 이때 드리는 거예요. 이땐 그래도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막 뭘 도와줄까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 이럴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하는 기도라고. 요즘 삶이 선교지일 때. 요즘에 그런 측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견뎌내고 계십니까? 향기로 살고 계세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직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이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시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여기 분명히. 그런데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자신 있게 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집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건 이 얘기예요. 보람도 아니야. 보람은 절반. 하나님도 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에 하나님 도. 나도 하기 원하는 건 반반이라고. 저쪽은 이쪽으로 9대 1. 나는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까지 큰 관심 없는. 이거는 저쪽 반대쪽으로 9대 1. 내가 하나님만 알면 나 여기 장장 떠나.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마무리. 오해를 풀어주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가 풀려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적인 마인드로 조금씩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충영교회에서 선교전도사로 3년 동안 있었어요. 선교전도사는요,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전도사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린이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그러다가 목사되고 선교 준비하는 거 너무 느리지 않냐. 아예 처음에 선교하러 간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걸 준비하자라고 해서 선교 지망생으로 지원했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사마르칸트를 가고 싶었고요.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지어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정말 지원 안 해도 되니까 개인 후원으로 내가 다 메꿀 테니까 파송만 해달라. 사마르칸트 가고 싶다고. 사마르칸트 왜 가고 싶었냐. 아, 일이 보람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일 재미있는 건 여러분 제 장점이 뭡니까? 제 장점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한국말. 그럼 선교시에서 저는요 무능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전 진짜 제 무능함을 시간으로 맡겼지. 전 행정이 약점이고 말이 장점인 사람인데 한국말은 아무 짝에도 쓸고 없는 공간에 있으니까 전 시간으로 맡겼어요. 제 무능을. 남들보다 3배 일했어요. 3배. 한 번 갈 때 두 번 가고 두 번 갈 때 세 번 갔어요. 전 운전으로 사역했어요. 재밌어서 했던 거 없어요.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사마르칸트 음식 먹잖아요. 저는 사마르칸트 가면 진짜 가서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먹고 아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다시 아 먹고 그랬어요. 전 못 먹겠더라고. 전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식 가려. 그러니까 난 성교 진짜 싫어. 난 언어도 잘 못 배운다 그래요. 저 영어 잘 못하잖아요. 저는 제2외고 제3외고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내가 사마르칸트 간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거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안 보내주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좀 부끄럽더라고. 20대 나에게. 하나님 저는요 필요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뭐 돈도 명예고 다 상관없고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저는 한국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말고 필요한 데 보내주세요. 야 네 은사가 네 은사가 여기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어. 목회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건 같은 마음으로 여기 있으라는 거였어요. 네 부르심이 여기야. 네 소명의 자리가 여기야. 그럼 너 여기서 빛과 소금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여기서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쳐 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아, 근데 가끔은 선교지 가는 게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쉽다고 느낄 때가 있죠. 왜요? 내가 봐도 내가 정 같진 않거든. 그땐 딱 그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사마르칸트 가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 그땐 그렇게 그냥 그랬으면서 지금 가라고 하면 아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한이 중3이에요 어딜 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제 장점이 뭐고 하나님 저는 일을 할 때 즐거워요. 제가 그 가정을 해보니까 아 제가 정말 닥치질 않더라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나한테 가라고 하면 나는 남의 손길 얼마나 좋아하고 제 은사는 뭐고 제가 뭐가 싫고 뭐가 좋고 가족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선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26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분명히 갖고 있던 마음 어디든 내가 하나님 필요한 데 가겠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니 뭐 목숨도 잃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그 단순함 그게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교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진실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저도 한 2.5, 2.2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설교를 쭉 주면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보람 쪽을 너무 많이 느끼더라고. 내가 이 일을 재밌어 한다는 게 너무 커.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좀 3번으로 좀 더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진짜 어디를 보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한 가지가 기억나요. 20대 때 제가 훨씬 더 심플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내가 주만 위에 살겠다고 할 때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도 명예도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 알아요? 정말 전도했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됐을 때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거랑 이게 맛이 달라. 정말 외국인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 인생이 변화된 걸 볼 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는 뭐 100명, 200명 다녔고 그거 말고 정말 볼 때 기쁨을 알아요? 제 인생의 정점의 감정은 그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그렇게 의정부에서 딱 전도하고 이렇게 어디에 그게 순환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죽어도 돼요. 성경 그런 맛이 있어 진짜. 좀 잊고 지냈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재밌는 일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 내가 그 직장에서 3년 일한 거, 내가 그 3년 일해서 모은 돈, 그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보람이 있지만 뭐 예수 전하고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저 이거 너무 큰 보람이에요. 근데 제 보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선교사님 그 친구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가서 물론 내 공로는 아니지만 같이 가서 그분이 선교사로 변화되어가는 걸 보면서 제 입장에선 공로가 아니라 숟가락 얹겠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선 보람이 있잖아. 그쵸? 한 인생이 변화되는 거.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들이 변화되는 거. 근데 이 거대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로 살면 내 인생은 100%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영역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 이미 배우신 분들 있으세요. 이 감동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20살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다친 생각으로 그냥 힘들고 고생스럽기만 할 것 같은데 재미없고 돈 못 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지 멍청하게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여셔서 내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의 영역이 있는데 의미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알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현장에 또 다른 측면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많이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 걱정 좀 안 하고 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좀 그렇게 되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어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나를 통해서 몇몇 영혼이 변화되고 지켜지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곱 같은 직장 생활이 부족하다면 그걸 허락하시고, 나에게 모세 같은 직장 생활이 부족하다면 그걸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바울 같은 직장 생활이 부족하다면 그걸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세 가지 방향성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생각하시면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의 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사과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사과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한 사람의 사람들 찾아오셔서 이리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변화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지켜지고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 감동 제가 느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단순함, 아버지 그 단순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란 단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란 단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전도자로서의 수장자인지,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내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선교사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진짜 선교사로 내가 세워져서 은혜로 주 좋은 위대한 걸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제가 부족한 수준에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여러분, 누적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오늘의 설교만 기억하셔도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만 기억되셔도 안 되고, 다음 설교까지 네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할 때는 그냥 오늘 설교에만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감정이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해결해 가셔야 되는지, 아이를 키우신다면 그것도 여전히 직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담겨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고 직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직장 가운데 이런 마음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 나를 먹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자리들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 기도를 못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지고 제목과 상관없이 여러분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직장이 허락하는 많은 고민과 감정들에 나 혼자 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같이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들 함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동료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동역자이도록 하시고 저희가 헌신자이도록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만지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히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지혜로 저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도전하신 그 도전과 우리의 격려를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직장의 문제가 저희 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 보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그저 있지 않게 하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직장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숙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과 단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 저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보람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의미 없는 일 가운데 빠져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의미 있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과 사원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교역자 때 느꼈던 모든 답답함들을 기억하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좋아도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인도하셔서 이들의 모양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은사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매어 달리는 이기적인 거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담겨져 있는 세상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긴 세상을 좀 더 밝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자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속 꿈꾸므로 어느 날 그 빛과 소금이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는지 그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현장에 주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현장에 주께 개입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직장에 출근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출근해 주시고 함께 책상에 앉아주시고 함께 퇴근해 주셔서 나 혼자 이 거친 세상에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